recalled last spring. Tim McGuire, Washington.
Virginia Supreme Court has upheld a ban on firearms and other weapons at a gun rights rally in the state capitol Monday. A piece, Mike Rossi.
The Virginia Supreme Court has upheld a ban on firearms at a pro-gun rally scheduled in the state's capitol next week. On Wednesday, Governor Ralph Northam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and issued an executive order banning all weapons from the capitol grounds in Richmond. In issuing the order, Northam said the state had received credible threats of armed militia groups storming our capitol during the annual gun rights rally scheduled for Monday. Gun rights groups sued to have the ban lifted, but a Richmond judge denied the request Thursday, and the state Supreme Court upheld the ban Friday. I'm Mike Gracia.
Find more at voanews.com. This is VOA News. Boeing says it is working with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on a new software issue on the troubled 737 MAX jets, two of which crashed and killed nearly 400 people. The AP's Ed Donahue.
The problem is with the software powering up the 737 MAX. A person with knowledge of the situation tells the AP it's software that verifies whether monitors tracking key systems on the plane are working properly. The system is supposed to work automatically. Boeing is rewriting software that played a role in crashes 5 months apart in Indonesia and Ethiopia that killed 346 people. 737 MAX jets have been grounded for almost a year. Boeing said in a statement, "Our highest priority is ensuring the 737 MAX is safe and meets all regulatory requirements before it returns to service." I'm Ed Donahue.
The Taliban said in its latest meetings with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and Qatar have discussed the signing of a peace deal between the two adversaries to end their 18-year-old Afghan war. The Taliban negotiating team spokesman Sahail Shaheen said on Twitter that both sides discussed matters related to the ceremony of the signing of the agreement in meetings over the past 2 days. He described as productive the discussions with the U.S. team being led by Afghan-born veteran American diplomat Zalmay Khalilzad. The insurgent group's assertions come 2 days after its political envoys in the Qatari capital Doha offered a brief partial ceasefire in a bid to end the latest deadly violence in their troubled direct dialogue with American. Australia's unprecedented wildfire season has so far charred 40,000 square miles of brushland, rainforests, and national parks. It's killed by one estimate more than a billion wild animals, at least 28 people. Scientists fear some of the island's contents unique and colorful species may not recover ever. For others, they're trying to start looking for survivors, hoping they may find enough left of some rare and endangered species. Three U.S. airports will screen passengers arriving from central China for a new virus that sickened dozens, killed two, and prompted worries about an international outbreak. That's according to health officials with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hey say they will begin taking temperatures and asking about symptoms of passengers at three U.S. airports who traveled from the outbreak city of Wuhan. Officials estimate roughly 5,000 passengers will go through the process in the next couple of weeks at New York City's Kennedy Airport, the Los Angeles and San Francisco airports as well. I'm Tommy McNeil, VOA News.
VOA 1. The best music. The best music. Today. Now.
드디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느낄 때가 바로 이 기후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고 이에 대처할 방법을 고심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후와 관련한 질병이 창궐할 때 역시 그렇습니다. 이 미국에서요, 지난해 10월부터 일찌감치 유행하고 있는 이 독감 때문에 한 해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역대 최고치입니다. 미 질병관리예방센터 CDC가 지난 13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난 석 달 동안 최소 4,800명의 미국인이 숨지고 8만 7천 명이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46개 주에서 독감이 대유행한다면서 이 보통 11월부터 유행하는 독감의 시기가 앞당겨진 것이 사망자 수를 늘렸다는 분석입니다. 보통 독감은 말씀드린 대로 11월에 시작해서 다음 해 2월에 최고조에 달하는데요. 이번에는 이 독감 유행 후기에 나타나는 인플루엔자 B형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고 이런 현상이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지구의 북반구 온대 지역에 위치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활동이 계속 늘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고 지구온난화 위기는 인간의 건강보건 위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과 미국 연구팀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도 주목됩니다. 지난 1980년에서 2017년까지 미국에서 부상으로 사망한 사람 수를 주별로 분석한 결과가 이번 주에 나왔는데요. 이 기온이 섭씨 2도 올라가면 미국에서 부상으로 사망에 이르는 사람의 수가 2천여 명 늘어난다고 밝힌 겁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요, 기온이 오르면 물에 빠져 죽는 익사, 또 교통사고 위험, 알코올 섭취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추가로 이 발생할 사망자 대부분이 15세에서 34세 남성일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CDC가 알리는 독감 예방법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는데요. 독감 예방 접종은 반드시 하고요. 독감 환자와 접촉을 피하고 그리고 하루에도 여러 번 비누로 손을 씻는데요. 2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합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를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그리고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이루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부릅니다. You know I'm no good. 들어보시죠.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기름비. 미국 초등학교 위를 지나가던 비행기가 항공유를 뿌려 학생들과 교사들이 부상당해 이번 주 화제가 됐습니다. 델타 89 항공기가 지난 7일 로스앤젤레스 공항으로 돌아가던 중 엔진 결함으로 항공유를 항공기로부터 빼내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 공항 인근에 있던 6개 초등학교들 위로 날면서 항공유가 뿌려졌던 겁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운동장에서 놀던 학생 17명과 성인 9명이 다쳤다고 보도했고 LA타임즈는 40명 이상이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델타 항공 89편 항공기는 이륙 직후 엔진 이상으로 로스앤젤레스 공항으로 회항을 결정하면서 중량을 가볍게 하기 위해 항공유를 버린 것인데요. 항공기는 바다 쪽으로 이륙하자마자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로스앤젤레스 상공을 돌았는데 착륙 장소까지 약 20km 남은 지점에서 항공유를 버렸습니다. 당시 비행기 날개에서 분무기처럼 연료가 뿜어져 나오면서 하얀 기둥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델타 항공 대변인은 이륙 직후 엔진에 문제가 있어 비상 대응 수칙에 따라 항공유를 버리고 비상 착륙을 시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항공청 FAA는 이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항공기는 통상 고도 3,000m 이상에서 항공유를 뿌려야 하며 바다와 같은 물 위에서 뿌려야 한다는 게 미 언론의 보도 내용입니다. 특히 항공유 방출은 최악의 상황에서 선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인구 밀집 지역에 뿌려야 했는지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여객기가 결과적으로 안전하게 착륙했다는 점에서 꼭 항공유를 방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냐는 게 향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여성 노동 인구. 미국의 여성 노동 인구가 남성의 노동 인구를 추월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13일 작년 12월 미국의 노동인구에서 여성이 50.04%를 차지해 남성보다 10만 9천 명이 더 많았다고 발표했습니다.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컸던 2010년 이후 10년 만으로 역대 두 번째인데요. 그러나 당시의 역전은 금융위기로 건설 제조업 분야에서 남성이 대량 실직이 일어난 것으로 현재처럼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발생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 이 같은 남녀 고용의 인구 역전은 헬스케어, 교육 등 비교적 여성 종사자가 많은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작년 12월에도 교육과 헬스 서비스 분부는 전원 대비 3만 6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겼지만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인 광업과 제조업 부문 일자리는 2만 1천 개 줄었습니다. 컨설팅 업체인 RSM US는 이번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역학이 여성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교수 역시 미래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농업, 자영업 부문을 포함한 노동인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도 많습니다. 또 16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도 남성이 여성보다 높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이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김영건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독자분들께서 또 어떤 기사들을 가장 많이 보셨을까요?
네, 이란에서 추락한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이란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격추됐다는 소식, 그리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난민주의를 받지 않은 채 지난해 미국에 입국한 소식이 그 다음을 차지했고요. 미 군사 전문가의 북한 관련 인터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알로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담화 발표에 대한 미 전문가들의 견해 보도가 역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란에 대한 뉴스 관심이 참 높은데요.
예.
이 논란이 증폭됐던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문제부터 알아볼까요?
네, 승객과 승무원 176명이 탑승한 우크라이나 국적 항공 여객기가 지난 8일이었죠. 테헤란의 이맘 호메인이 국제공항을 이륙한 직후에 추락해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처음에 엔진 결함이 발생해 추락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만 캐나다, 미국 등 여러 나라가 미사일 격추 증거까지 제시하면서 이란 정부가 이 여객기를 격추했다고 압박하자 사건 발생 사흘 만인 11일 지대공 미사일을 잘못 쏴서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했다고 이란 당국이 시인한 겁니다.
네, 이란이 여객기에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부터 좀 알아보죠.
이 격추된 여객기가 민감한 혁명수비대 시설 근처를 비행해 적국 비행기로 오인해서 격추했다는 게 이란 당국의 설명입니다.
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강한 유감이라면서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격추 사흘 만에 이런 발표를 한 데 대해서 의구심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가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많은 인명을 살상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자, 이란의 이런 발표에 국제사회에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공식 사과와 완전한 협력, 또 책임자 처벌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 다음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캐나다의 쥐스탱 트레더 총리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도에 참석해서 이 여객기 추락 사고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앞서 미국이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란이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한 것으로 또 드러났는데 더 강력한 대응 방안이 나올까요?
미국 정부는 이란과의 전쟁은 원치 않는다 이런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에 더 강력한 제재를 이어갈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TV 인터뷰에서 미국은 이란 정권의 폭정과 핵무기 개발로부터 국제사회를 보호하고 이란 국민의 편에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란 정권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테러 지원 활동을 중단토록 이란 정권의 최대한의 압박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은 호주 산불 소식 준비되어 있죠.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죠.
예, 지난 9월에 시작된 산불로 지금까지 26명이 목숨을 잃고 2천 채 이상의 주택이 불에 탔습니다. 현재 남반구는 여름인데요.
네.
40도를 훨씬 웃도는 폭염, 게다가 강풍까지 불어서 이 수십 군데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됐습니다. 지난 11일 현재 이 남한 면적보다 넓은 1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네. 산불로 이 사람만 피해를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산불이 휩쓸면서 코알라와 캥거루, 주머니쥐 등 야생동물들도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주 언론들이 보도했는데요.
네.
일부 종의 경우는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예, 동물들이 얼마나 죽은 건가요?
세계 자연기금 호주 지부에 따르면 산불로 인해서 야생동물 12억 이상의 마리가 불에 타 죽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앞서 호주 정부는 산불로 야생동물 10만 마리 정도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정부의 관측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네. 자, 호주 정부 어떤 입장인가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13일에 이번 최악의 산불 사태는 기후변화와 연관성이 있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네.
모리슨 총리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대응할 수도 있었다고 말해서 사실상 정부의 실책을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호주 국민들의 반발과 이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산불 사태 대응을 검토하기 위한 왕립위원회 구성을 내각에 제안할 것이다. 이렇게 모리슨 총리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뉴스로 첫 번째, 두 번째 알아봤고요. 다음은 북한 관련 소식이죠. 자, 제3국에 있는 탈북민 일가족이 난민 지위를 받지 않고 미국에 입국했다고요?
예. 복수의 소식통이 최근 저희 VOA에 탈북민 부부와 자녀 등 3명이 지난 여름에 미국에 입국해서 현재 망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들은 지난해 중순 북한을 탈출해 중국을 거쳐서 제3국에 도착한 뒤에 현지 미국 대사관에 진입했고 한 달여 만에 미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제3국에서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오기를 원하는 분들은 난민 지위를 먼저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렇게 난민 지위를 받지 않은 채 미국에 먼저 오는 게 사실 매우 이례적이어서 이제 관심을 끈 건데요.
네.
소식통들은 현지 미국 외교관들이 신속하게 이들의 미국행을 도왔고 또 미국에 먼저 정착해 있던 이들 가족이 신원을 보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이 탈북민 가족은 난민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난민 지위를 받고 입국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무부가 공개하는 난민 입국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국무부 난민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전혀 없었는데요. 이 세 명이 난민 지위를 만약에 받았다면 여기에 포함됐겠죠.
네. 국무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저희가 탈북민 가족 세 명의 입국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는데 국무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대신에 세계 어디에서든 난민을 강제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난민 송환 금지의 국제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영내 국가들의 국제 약속을 준수하고 모든 북한인을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정기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인들이 한국과 미국 등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내 동반국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북한을 떠난 모든 북한인을 포함해서 북한 주민들의 안녕에 대해서 아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미 정부가 그러니까 미 외교관들이 신속하게 탈북민을 도왔으면서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국 본토가 아닌 제3국, 다른 나라 땅에서 탈북민을 도우려면 여러 협조가 필요합니다.
네.
미국이 아무리 세계 최강국이더라도 그 나라의 주권과 입장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탈북민들이 자유국가로 가기 위해 거치는 체류국들은 대부분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미국 정부가 탈북민을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도왔다고 확인하게 되면 이를 허용한 국가 정부가 반발해서 이 앞으로 다른 탈북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마저 막힐 우려가 큰 것이죠.
네.
소식통들은 이 때문에 미국 정부가 조용히 탈북민을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난해 11월이었죠. 베트남에서 체포돼서 중국으로 강제 송환 위기에 놓였었던 이 13명의 탈북민들.
네.
미국 외교관들의 도움으로 안전한 곳으로 갔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셔야 할 게
네.
미국 정부가 미리 나서서 이렇게 탈북민을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탈북민이 미국 대사관 등 외교 공간에 진입했거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돕는 것이지 미리 나서서 지원하고 뭐 계획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미국에 오려는 북한 사람들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대부분의 탈북민은 제3국에서 미국행을 신청한 뒤 적어도 1년에서 2년을 기다려야 미국에 올 수 있습니다. 신원 확인 등 여러 절차를 거쳐 난민주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네.
뭐 비단 탈북민 뿐 아니라 미국에 오려는 세계 대부분의 난민은 이런 과정을 밟습니다. 난민은 조국에서 여러 정치적 박해라든가 내전으로 돌아갈 것이 없는 사람들을 이제 흔히 말하는데 미국에 가서 돈을 벌기 위해 난민으로 위장한 사람들을 이제 분별하는 목적이 있고요.
네.
게다가 난민으로 위장한 테러 분자들을 엄격히 가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요. 지난해 입국한 이 탈북민 가족 난민 지위를 받지 않고 이렇게 빨리 미국에 입국할 수가 있었는지 뭐 앞서 얘기가 나왔지만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선 탈북민들이 질병에 걸려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치료와 안정이 필요해 신속히 이동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네.
둘째로 미국에 먼저 정착해 살고 있는 가족의 힘이 컸는데요. 이 가족이 미국에 정착한 뒤에 성실히 일해서 사업체를 보유해 운영하고 또 세금 보고를 착실히 한 게 후원자 역할을 보증하는 데 아주 도움이 컸다는 지적.
네.
나홀로 제3국에서 활동하는 탈북민 구출단체가 미국 정부와 이들 사이에 중개 역할을 톡톡히 한 것도 큰 기여를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네. 세금 보고 말씀하셨는데 탈북민 가족이 입국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개인의 신용이 아주 중요하죠. 누군가의 신원을 보증하려면 국민의 의무인 세금 보고를 이 사람이 착실히 했는지, 또 재산 형성 과정과 목록, 또 전과 기록 등을 투명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이민법 변호사들은 지적합니다.
네.
소식통들은 미국에 먼저 입국한 탈북민도 지난 3년의 세금 보고 기록, 또 현재 보유한 재산 목록 등을 미국 당국에 제출한 뒤에 가족의 입국이 아주 빨라졌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 탈북민 가족들 망명 절차를 미국에서 밟아야 한다고 했는데
예.
난민 지위를 받고 입국한 탈북민하고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난민지위를 받고 입국한 탈북민들은 입국 후 바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또 각지에 있는 난민지원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정착과 취업교육도 받을 수 있고 처음 몇 달 동안은 주택보조비와 식품 구매권도 받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입국한 탈북민 일가족은 난민지위가 아니라 비자 형태의 입국 허가서를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사안을 잘 아는 법률단체 관계자는 BOA에 이분들은 미국에서 새롭게 망명 절차를 밟아야 하고 노동 허가서를 받을 때까지 일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 가족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네, 뭐 미국에 가족이 없는 탈북민들은 이런 절차를 밟기 힘들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비단 난민들뿐 아니라 일반 이민들도 본인이 먼저 입국한 후 가족을 초청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네.
탈북민들도 규모가 앞으로 더 늘면 이런 사례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에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탈북민들이 거주하고 있나요?
미 정부가 공식화 218명입니다. 여기에 한국에서 온 소수의 탈북 유학생들이 있고요. 하지만 그 밖에 얼마나 많은 탈북민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탈북민의 망명 절차를 돕는 로베르토 홍 변호사는 저희 VOA에 미국 내 모든 탈북민을 한 500명 이하로 추산했는데요.
네.
난민지위로 입국한 이들 외에 한 200명 정도가 한국에서 관광 등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뒤에 망명 신청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분들 가운데 120에서 한 30명 정도가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다고 홍 변호사는 추산했습니다.
네.
이 로스앤젤레스는 한인들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해도 취업이나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네. 자, 한국에 정착해 한국 국민이 됐는데 다시 미국으로 왔다. 이게 망명이 가능한가요?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게 이 변호사들의 지적입니다.
네.
미국에서 망명 허가를 받으려면 정치, 인종, 종교 등의 분야에서 심각한 차별이나 박해를 받았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요. 한국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인권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성립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네.
이런 분들은 한국에서 탈북민을 차별해 미국에 왔다 뭐 이런 주장을 펴고 있지만 망명 허가를 받기엔 사실상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게 변호사들의 설명입니다.
네.
뭐 하지만 일단 망명 신청을 하면 노동 허가서를 받아서 일하고 또 보수도 받을 수 있고요. 임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권리도 부여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체류하면서 또 체류를 연장하고 영주권을 궁극적으로 취득하려는 탈북민이 한 200명 정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지난해 입국한 이 탈북민들도 망명을 받기가 힘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한국에 간 게 아니라 3국에서 바로 미국에 입국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한국에서 온 분들하고는 다릅니다.
네.
한국이 아닌 북한 내 인권 실태를 바탕으로 망명 심사를 하기 때문에 망명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99%라고 관련 변호사는 뷰에 말했습니다.
네. 독재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으로 조회수가 높았던 소식이 이 미국의 군사 전문가 인터뷰인데요.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협력에 대한 미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고요.
예,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기술 협력이 중단거리 기종을 넘어서 이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이어지고 있어서 차단이 시급하다고 미 군사 전문가가 경고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분석관과 국방부 선임 정보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터 앤젤로 주립대 교수가 저희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경고한 건데요.
네.
북한 정권이 모든 미사일 기술을 이란에 넘기고 관련 시설과 또 사후 지원을 제공한 증거는 이미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확산이 중동을 거쳐서 미국을 직접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네. 네, 앞서 이란의 이라크에 있는 그 미군 기지 공격에 북한 미사일 발달 기술이 적용됐다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백털 교수는 어떤 얘기라든가요?
네, 이란이 이라크의 미군 기지에 발사한 미사일 기종은 파테 313과 키암이란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파테는 여러 면에서 중국의 기술 지원을 받은 미사일이지만 이 키암의 경우는 파테보다 사거리가 다소 길고 북한의 스커드 C 미사일의 개량 기종이 거의 확실하다고 백털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네, 이런 분석 때문에 북한과 이란의 또 오랜 미사일 교류 협력도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백털 교수는 북한이 스커드C 미사일을 이란에 판매한 시기는 198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란은 이 기종에 만족해서 협력을 더 강화했고 북한 당국은 이란에 넘길 스커드C 미사일 공장을 1990년대 초에 졌다는 게 이제 백털 교수의 설명입니다.
네.
이것은 특히 북한의 기술과 부품 지원이 없으면 가동될 수 없는 시설이었다는 건데요. 이후 이란은 북한의 도움을 받아서 이 미사일을 개량했고 이후 키암 기종으로 진화합니다. 백털 교수는 이 키암이 이번에 미군 기지에 발사한 기종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북한 정권이 이란의 미사일을 확산시켰고 이란은 이 미사일로 중동의 미군을 공격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미국으로서는 이런 협력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는데
네.
미국에 대해서는 백털 교수가 어떤 제안을 했을까요?
북한과 이란 사이에 이루어지는 미사일 등 전반적인 무기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은 공급 판매자 역할, 이란은 구매자. 이렇게 두 나라가 한 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둘을 별개의 축으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북한과 이란의 협력을 통한 위협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미국과 동맹이 더 큰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게 백털 교수의 주장입니다.
네. 자, 다음은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담화에 대한 미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미북 교착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나요?
네.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지난 11일 담화에서 앞으로 미북 대화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미국이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요.
네.
미 전문가들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스톡홀름 실무회담 결렬 이후에 미국의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유연성을 거듭 새해도 압박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네.
미국의 대북 협상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대미 압박을 높여갈 것이란 의지를 거듭 표출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미국이 제재 완화부터 시작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압박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한 전문가는 북한이 앞서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중단 약속에 근거가 없다고 밝힌 점을 고려할 때 다음 조치로 미사일 실험을 감행해서 자신들이 진지하다는 것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특히 북한의 이런 강경 자세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과 한국이 만약에 3월에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한다면 북한 당국은 미사일 시험이 적대적 연합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합리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이 교착 상태의 매듭 참 풀기가 쉽지 않아 보이죠?
네. 하지만 켄거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 등 일부 전문가는 좀 더 신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북한 정권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미북 협상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난으로 내부 압박을 받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미국에 대한 협박 수위를 얼마나 높일지는 앞으로 다음 달 인민군 창건일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등 주요 일정 등을 좀 더 지켜봐야 입장을 명확히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이란 정부가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실수로 격추했다고 시인한 소식, 또 수개월째 계속되는 호주의 심각한 산불 상황, 그리고 탈북민 일가족이 미국 정부의 특별 승인을 받아서 미국에 입국한 소식, 또 미국 정부가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협력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오스틴 현 씨의 네 번째 사연 가슴에 새긴 이름 들으시겠습니다.
북한 정부가 제가 있을 당시만 해도 틀어줄 수 있던 영화가 중국 영화 그리고 소련, 독일, 그리고 쿠바 영화였어요.
어린 시절 북한에서 봤던 공산체제 영화 가운데 오스틴 씨에게 유독 기억에 남는 영화는 쿠바 영화였습니다. 그리 낯설지 않은 나라 쿠바. 오스틴 씨는 올해 봄 전 세계 5개 공산국 가운데 하나인 쿠바에 다녀왔습니다.
충격이었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관광업이 엄청나게 발달됐고 관광 리조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국민들이 통제를 당하고는 있다지만 자신이 생각한 공산국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쿠바 사람들한테 북한에서 종교가 있으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아우디 쪽으로 쫓겨간다 아니면 죽는다 이랬더니 놀라는 거예요. 그럼 쿠바에서는 사람 죽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탈북 후 북한에 대한 실체를 알게 됐지만 쿠바에서 바라본 북한은 더 잔인했고 광적이었습니다.
피델 카스트로 생전에 자기 동상 세우지 못하겠고 자기 사후에도 세우지 말라고 죽을 때 말을 해가지고 쿠바는 전혀 어디 가나 피델 카스트로 동상이 없어요.
한 나라를 광신도 집단으로 만들어버린 김 씨 일가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울분을 토하는 오스틴 씨.
사제의 사명은 북한 사람들한테 이걸 알리는 거예요. 진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진실만큼 위대한 무기도 없고.
오스틴 씨가 조국을 맹신하지 않았었더라면 그리고 그런 조국에서 아픔을 겪지 않았었더라면 이런 울분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절 북한의 대규모 탈북 대열에 동참했던 오스틴 씨는 부모님과 중국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에 딱 중국에 왔을 때는 중국 사람들이 자꾸 놀리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함부로 김일성, 김정일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용납이 안 됐어요. 어떻게 수령님하고 대원수님한테 존칭을 빼고 이름을 찍찍 부르냐고. 그래서 막 눈물 뻥뻥 흘리면서 싸웠다니까요.
그랬던 14살 소년은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계속 보다가 나중에 무슨 드라마를 봤냐면 진달래 꽃이 필 때까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KBS 탈북한 외교관 부부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예요.
난생 처음 북한 고위층의 삶을 알게 된 오스틴 씨.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에 처음으로 기풍조가 등장을 해요. 그걸 보는데 충격인 거예요. 본인들은 모든 공식 석상에는 이렇게 인자하게 나타나고 집에 들어가면 가장 추잡하게 살고 가장 좋은 차를 끌고 가장 예쁜 여자들을 노리게 삼고.
이것이 진실일까 믿기 어려웠지만 자신과 가족이 이런 처지에 와 있게 된 것이 민생을 돌보지 않은 정권 때문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에서 4개월이 흐르고 나서 완벽하게 깨달았죠. 아, 북한을 잘못됐구나. 내가 그런 속에 살고 있었구나.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밤마다 칼을 들고 북한에 나가서 김정일을 찍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충격을 받았죠. 14년 인생밖에 안 살았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너무 분통이 터질 정도로 억울한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쩔까.
조국에 대한 극심한 혐오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나라였지만 오스틴 씨 가족은 탈북 후 2년 만에 강제 북송을 당하고 맙니다.
그날 밤에 그 간수한테 좀 피 터지게 맞았죠. 아, 너무 울어가지고 너무 맞고 울어가지고 나중에 밖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뜯어 말릴 정도였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그 전에 그 제가 그 감방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애가 3명 있었어요. 남자애 2명이랑 여자애 1명. 근데 여자애 발목이 2개가 잘려있는 거예요.
이런 광경을 본 오스틴 씨는 이곳에서 무조건 나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서리가 내리고 철장 사이로 바람이 매우 차가웠던 날 밤. 머리를 바닥에 거꾸로 대고 밤을 새던 소년 오스틴은 태어나 처음 기도란 것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오스틴 씨는 기도를 마치자마자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면서 당시 종교적인 체험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다음 날 그곳에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나온 오스틴 씨는 다시 강제 북송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재탈북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는 그 후로 다시는 볼 수 없게 됩니다. 오스틴 씨는 아버지와 생이별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아빠랑 엄마랑 다 같이 지금 저희가 근래 가서 메인 감옥에 들어갔을 텐데 남자니까 아빠랑 같은 셀 안이셨어요. 근데 밖에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는 어리니까 그 어린애들 있는 곳을 데려가려고. 그거는 완전히 다른 같은 프리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동네였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아빠가 저 뒤돌아보시면서 알지 말고 건강해라 그런 거예요. 살아남아라. 근데 아빠가 저를 돌아보면서 그 보는 눈빛이 그 부모의 부모로서 자기 자식을 도와줄 수 없는 그 무기력감,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술을 마시고 가끔 행패를 부렸던 아버지, 어머니에게 다정하지 않았던 무뚝뚝한 아버지, 오스틴 씨 기억 속의 아버지는 그랬었는데, 그날 오스틴 씨의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마지막 소원을 빌었습니다.
아빠를 되게 미워했죠. 미워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아빠의 눈빛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너무 많아요. 나중에도 그 아빠의 눈빛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아,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북한 땅에서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 가족을 이끌어가야 되는 가장으로서 그 어깨 무게감이 얼마나 컸을까.
몸이 아파 함께 탈출하지 못했던 아버지는 북한에 남았고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했는데요. 오스틴 씨는 아버지를 모시고 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와 중국에 왔을 때 아빠는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계속 중국으로 돈과 그 다음에 약품들 보냈죠. 북한으로.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신 거는 한국에 와서 알았죠. 한국에 와가지고 아빠 모셔오려고 연락을 드렸는데 아빠가 돌아가셨다.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다고 말하는 오스틴 씨.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지만 아버지가 자신에게 커다란 유산을 남기고 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아빠의 그 마지막 눈빛은 제가 계속 살면서 잊지 못한 눈빛이고 저한테 그래서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제가 앞으로 살아가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게 됐어요. 그 순간 때문에.
14살 때 북한에 대한 진실에 눈을 떴고 16살은 아버지에 대한 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오스틴 씨는 말합니다.
네,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1886년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자유의 여신상을 환영하는 공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독립 100주년을 맞아 프랑스 국민이 미국 국민에게 보내는 선물이었습니다.
1890년대가 되자 미국의 공장들은 100억 달러어치의 제품을 생산해냈습니다. 생산량은 해마다 계속 늘어났고 공업 노동력의 규모도 늘었습니다.
공장에서 한 몇 년 정도 열심히 일해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나면 그 다음엔 더 좋은 일자리로 옮겨가서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고요.
이런 현상은 미국의 농민들뿐 아니라 외국에서 미국으로 온 이민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36부 이민자들이 꿈꾸는 기회의 땅 미국.
이민자들은 미국 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숙련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공장들은 물론이고요. 일부 산업계는 완전히 영국인 노동자들로만 구성된 곳도 있었습니다.
요즘 영국에서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가 서부로 가자라는 노래인데 한마디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미국으로 가자는 내용이죠. 서부로, 서부로, 자유의 땅으로. 엄청난 미주리 강물이 바다로 흘러내리는 곳. 일할 의욕만 있으면 사람 구실할 수 있는 곳. 가난한 자도 회계 소산을 거둘 수 있고 젊은이는 기뻐하고 노인들은 쉴 수 있는 곳. 멀리 멀리 서부의 땅으로 가자. 사실 저도 이 노래를 듣고 미국에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유럽에서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은 미국으로 가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을 위한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폴란드의 한 농부는 바르샤바에 있는 한 단체에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요. 나이는 45살에 가진 거라고는 열 손가락밖에 없는데 아이가 아홉이나 됩니다. 폴란드에서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든 안 가본 데가 없지만 어디서도 일을 구할 수가 없고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가 미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80년대 이전까지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영국과 아일랜드, 독일, 스칸디나비아 같은 중부 유럽과 북부 유럽 출신이었습니다. 1880년대가 지나면서 유럽 북부 지역과 중부 지역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는 이민의 물결은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유럽에 불어닥친 미국 이민 열기는 이제 유럽 동부 지역과 남부 지역으로 흘러갔고요. 러시아와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스 같은 나라들에서 이민자들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동부와 남부 지역 출신 이민자들은 앞서 건너온 이민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영국이나 독일 같은 유럽 북부와 중부에서 온 이민자들은 미국 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할 준비가 돼 있는 숙련된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유럽 동부와 남부 출신의 새로운 이민자들은 대부분 특별한 기술이 없는 가난한 농부들이었고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고용주들은 이들을 더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동부와 남부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일이 힘들고 대우가 나빠도 항의하는 법이 없습니다. 더 좋은 근로 조건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 공장 직원들에게 자기 나라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 일자리가 많으니까 미국으로 오라고 편지를 쓰라고 권유했습니다.
미국으로 오라는 편지 덕분에 점점 더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형 증기선 회사들도 신규 노동자들을 실어오면서 미국의 산업을 도왔는데 이들은 유럽 여러 곳에 대리점을 개설해 미국행 배표를 팔도록 지원했습니다. 증기선은 유럽으로 갈 때는 곡물을 싣고 가고 돌아올 때는 이민자들을 가득 태우고 돌아왔습니다.
증기선 회사들은 수십만 명의 이민자들을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유럽 여러 곳에서 오다 보니까 종교도 제각기 달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뉴욕을 비롯한 다른 동부 여러 도시에 정착했고요. 일부는 서부로 이동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주들은 새로운 이민자들을 환영했습니다.
요즘 새로 들어오는 노동자들은 임금이 낮아도 돈을 더 달라는 말도 없고 오랜 시간 일을 시켜도 불평한 마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노조에 가입하지도 않고 파업에 동조하지도 않으니 일 시키기가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장은 유럽 동부에서 온 이민자들을 더 많이 뽑을 계획입니다.
미국의 고용주들은 지금까지 임금을 많이 받는 미국 노동자들이 굳건히 지켜온 일자리를 유럽 동부와 남부 출신 이민자들로 채웠습니다. 고용주들은 유럽 동부와 남부 출신의 성실한 노동자들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민자들을 환영했습니다.
고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우리 공장의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얘기 좀 해주세요. 만약 미국으로 이민을 온다면 당장 우리 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고향에 있는 형제도 좋고 친구나 사촌들도 좋으니 어서 빨리 우리 공장에 와서 일하라고 편지 좀 쓰세요.
유럽 동부와 남부 지역 출신 이민자들은 미국의 다양한 노동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이민자들 가운데 많은 수가 펜실베니아의 철강 공장과 웨스트 버지니아의 탄광으로 몰려왔고 미시간의 벌목장이나 시카고의 가축 수용장, 육류 포장 공장에서도 일했습니다. 적은 임금을 받고도 즐겁게 일하는 이민자들로 일자리가 채워지자 이번에는 미국인 노동자들의 항의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인 노동자들의 반발은 중국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와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 격렬하게 일어났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 로보가 부릅니다. I'd love you to want me 들어보시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Now it took time.
what you tried so not to show. Something in my soul just cried. I see the want in your blue eyes. Baby, I love you, want me the way that I want you, the way that it should be. Baby, you love me to want you the way that I want to. If you'd only let it be. You told yourself years ago you'd never let your feelings show. The obligation that you made for the title that they gave.
잠시 후 9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그 시절 그 노래와 English with you, 사랑의 추억 연가가 방송됩니다.